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름의 성경 세 권은 각각 분량이 많습니다. 말씀을 수록한 두루마리가 깁니다. 메이저, 대선지서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분량이 짧아 두루마리 하나로 모으니 마이너, 소선지서라 합니다. 열두 지파에 따라 12명의 선지자 이름을 건 책들입니다. 오늘은 첫째로 성경 편집하다가 빼거나 더하거나 시대가 다른 갭을 메꾸거나 업데이트를 안 해서 생기는 편집 오류와 둘째로 성경의 문체, 스타일 혹은 장르의 변화를 미가서, 나훔서, 하박국서, 선지서를 중심으로 공부합니다. 먼저 미가서에서는 한 쌍의 심판 회복 조합이 번갈아 세 번이나 나옵니다. 원래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소가 존재하는 한 시온이 망할 리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가 선지자는 아니야, 개런티 할 수 없어 라며 니들은 시온을 피로 건축하는구나,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될 거야 라며 단호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가서에서 재판 장면 무대를 보게 됩니다. 장르가 법정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장을 보십시다. 1절,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거 재판 시작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미 법정에는 소송 당사자 원고, 피고, 증인들 모두 재판장 앞에 출석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고입니다. 이스라엘은 피고, 산층과 땅은 증인들입니다. 원고 측 변호인의 미가 선지자가 선임되었습니다. 6장 3절, 라디오 성우 흉내를 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대 이스라엘에게 뭘 잘못했나? 증거가 있으면 네가 증언해봐. 난 네한테 엑소더스, 출애굽이죠, 엑소더스로 자유를, 약속의 땅으로 안식을 주었었지. 잊었느냐? 다 잊고 네가 할 일도 잊었구나. 원고 하나님의 기소 내용이죠. 피고 측 이스라엘의 좋았던 메모리 회로를 돌린 겁니다. 6장 6절을 읽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말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말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말까? 피고 측 이스라엘의 변명이죠. 변명 이유가 유치합니다. 빠져나갈 출구는 원고와 화해뿐임을 피고는 뻔히 알면서도 할까 말까? 하실까 아닐까? 드릴까 말까? 이처럼 피고는 어디서 시작할 줄 몰라 이리저리 재보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에 원고 측 변호사 미가 선지자가 나섰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는 것은 그딴 것 아니야.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 선한 것으로 번역된 원어는 헤세드, 사랑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랑을 보이셨지 않냐, 그 뜻이죠. 언약에, 약속에 충실하라는 겁니다. 이게 선한 겁니다. 그런데 시온을 피로 물들게 한 죄악 때문에 몽땅 갈아엎어질 심판 메시지를 법정 변호사의 입을 통해 외쳤지만 곧 이어서 회복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시온의 영광이 도래하리라는 예언 말입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고 생각 없이 읽지만은 자주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겐 의문입니다. 어? 왜 비난과 회복이라는 패턴을 세 번이나 반복하지? 선지서에서 흔히 보는 패턴이지만 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하나님의 자비, 사랑, 구원 사이에 균형을 맞추려는 거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대 사회에는 선지자 그룹이 있었는가 하면 성전 제사장 그룹이 존재했죠. 그들은 신실한 선지자들의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 서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런데 예언자들의 말씀 초판을 두루마리에 보관해 두었는데 제사장 후손 그룹이 그 예언의 말씀 필사 보존 작업을 맡았다고 해요. 이 과정에서 심판, 재앙, 비난 일변도의 선지자의 말씀에 제사장 그룹이 원하는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추가했으리라는 겁니다. 이사야서에도 심판과 회복 패턴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회복과 평화, 다윗 왕국이 영원하리라는 약속들은 후대 편집으로 보는 겁니다. 미가는 8세기 예언자이면서 당장 임박한 아수르 침략을 예언해야죠. 그런데 150년 후 6세기 바벨론 포로를 예언해요. 아직 무너지지 않은 예루살렘 성 재건을 예언하고 있어요. 뭔가 안 맞죠. 시대가 안 맞는 겁니다. 이때 시대적 갭을 메꾸어야 하는데 업데이트를 안 해서 기록에 에러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나훔서 1장 15절을 봅니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나훔 선지자는 미래를 내다봅니다. 유다가 누릴 자유와 행복한 시대를 봤습니다. 근데 이건 오류예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원수의 나라 니느웨가 망해서 자신감으로 한껏 고무되었던 유다. 609년 요시아 왕의 쇼킹한 죽음으로 쓴맛을 경험하게 되는데 바벨론과 이집트 사이 전쟁에서 바벨론이 이집트를 잡아먹습니다. 고로 여호야김 왕 치하 남유다는 바벨론의 조공 국가로 쪼그라들게 됩니다. 이에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에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예루살렘은 포위 공격을 받게 됩니다. 597년에 한 번, 10년 후에 또 한 번, 느부갓네살이 처음 포위 공격할 땐 성을 무너뜨리지 않고 철수했습니다. 그때는 여호야킴을 죽이고 왕자들을 볼모로 잡아갔습니다. 꼭두가시 왕 시드기야를 세우죠. 그 역시 바벨론의 반기를 들고 독립을 요구합니다. 결과는 2차 포위 공격입니다. 성은 함락되고 성소는 완전 파괴됩니다. 시드기야 왕의 눈이 뽑히고 수많은 사람이 잡혀갔습니다. 400년 다윗 왕조가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나훔서의 1장 15절은 잘못입니다. 외국 군대가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바뀌었을 뿐 시온성은 유린되었던 것입니다. 요즘 컴퓨터 시대 표현으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떤 성경에는 1장 15절을 없애버렸습니다. 우리는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대의 상황과 텍스트 사이 연관성을 체크해야 합니다. 우리 성경은 부대의 업데이트 개정판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은 성경의 장르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나훔 하박국은 선지서이지만 온통 노래와 시로 도배해버렸습니다. 산문 대신 운문으로 써놓고 연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변화를 보십니까? 한글 성경은 대부분 따옴표나 시의 행을 구분하지 않고 연달아 써버립니다. 뭐뭐라고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런 식으로. 요즘 나오는 영어 성경을 보면은 대부분 따옴표 행간 구분을 잘 해놓았죠. 또 다른 변화를 볼 수 있는데요. 여태껏 예언이란 심판과 멸망을 외치고 회복과 자유를 외치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예언서가 실제 사람들에게는 한마디도 없고 오직 하나님과 대화만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따지고 울고불고 난리치는 말들만 수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예언서입니까? 희한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따지는 말 하나하나를 모아서 하나님의 답변과 함께 편집해 놓은 대화체책이 하박국서입니다. 장르 변화의 조짐입니다. 실제로 하박국서 2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6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네, 속담 평론과 시적 풍자라는 장르가 존재했고 그대로 기록도 했던 것입니다. 그 실체가 하박국 3장이에요. 1절과 19절 즉 첫절과 마지막절을 보십시오. 3장 1절 시기오노스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기도라고 했죠. 19절 마지막에 이 노래는 노래라고 했죠.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흥미로운 것은 그 노래도 지휘자를 위해 악기에 맞추었답니다. 성경에는 내러티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세 편의 노래만 수록되어 있을 뿐이에요. 하박국서가. 알파벳 첫 글자를 따서 지은 노래요 시인데요. 주로 니느웨 아수르 수도의 멸망을 노래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나훔과 하박국에 예언이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백성에 대한 비판도 없어요. 당시 고대 근동 여러 민족들의 혐오 공적 일원은 아수르였더랬습니다. 아수르의 잔혹하고 비인간적 정복과 팽창에 대한 운문입니다. 한 민족을 통째로 강제 추방하는가 하면 포로들을 끔찍하게 살해했습니다. 부녀자 아이들을 칼로 가르기도 했습니다. 악행도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 입증하는 자료가 아수르에도 있고 근동 여러 나라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훔 선지자는 진노의 하나님, 원수 갚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에게 극도의 공포를 주었던 제국의 멸망인 겁니다. 나훔 예언서에 의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한 것 맞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했으니까요. 그리고 유다의 죄를 책망하기 위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아수르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권자이세요. 아시리아도 그의 잔혹함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니느웨로 진군하며 약탈하는 바벨론 군대를 우리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2장. 동시에 고고학적 발굴로도 알 수 있습니다. 니느웨 성의 멸망은 아수르가 1년에 거한 야만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으로 예언자 나훔은 본 것입니다. 이제 하박국서를 보겠습니다. 1장, 2장, 3개장밖에 없는 나훔처럼 하박국서도 그렇습니다. 예언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철학적 사색 같아요. 다른 글쓰기를 만나는 중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선지서 공부가 끝나면 만날 묵상하는 장르인 시편을 미리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1, 2장은 일종의 운문 스타일 대화체 같아요. 예언자와 여호와 사이의 대화, 하나님이 움직여주시지 않으심에 대한 선지자의 불평불만입니다. 외치는 소리, 원통하여 부르는 소리, 뭐뭐 있까라는 문장을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2절, 1장 2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하시나이까.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13절로 넘어가서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에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하시나이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바벨론은 내 공의의 도구이니라고 답하세요. 물론 바벨론은 자신들의 신에게 힘, 성공을 맡기는 자들입니다. 여호와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침략자가 하나님 징계의 도구임을 우리는 이미 나훔에서도 보았고 하박국서에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 다릅니다. 사람들은 자기 죄로 고통당한다는 신명기적 프레임을 하박국서는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뭡니까? 공의, justice입니다. 이게 없어서 당하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신명기적인 전통도 하나님의 공의를 주장해요. 그리고 그 어떤 고통도 다 이유가 있어서 받는 거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신명기적 전통에 반박을 하는 겁니다. 욥기서를 공부할 때 하박국의 주장이 절정에 이를 겁니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자네가 받는 고통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때 가서 또 공부하십시다. 1장 4절에 보면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 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단순히 악인, 의인이 받는 고통은 그냥 뭐 같더라, 그런 운명론이 아닙니다. 아니, 악인이 의인보다 어떻게 더 잘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항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할 말 아니지만 사람을 물고기 벌레 취급하는 거 아니에요? 표현이 아주 징글징글하죠. 보십시오. 15절 보면은 그가 아수르입니다. 원수들이에요. 원수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오르니까 이거 인륜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단순한 힘의 논리 속에 살아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예언자는 하나님께 따지고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2장 1절 나 하박국은 파수대에 서서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답변하시죠. 얘야 하박국아 묵시를 판에 명백히 새겨두거라. 의인은 그의 믿음 신실함으로 생명을 상으로 받으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가만히 보면 그다지 속뜻이 깊은 답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인은 그저 믿음을 가져야 해. 그러면 공의가 이길 거야. 어떤 고난이 와도 이 믿음은 계속 지켜야 해. 여기에 대해서 제 감정을 표현하고 싶어요. 이렇게. 야, 하나님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난 어떻게 하라고요? 네, 답답한 답이에요. 답답답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욥기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선지서 장르와는 다른 시문학 장르에서 볼 수 있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욥기 스타일의 답이 한 구절 우리 본문에도 있어요. 보십시오. 1장 13절에 선지자 하박국이 악인이 의인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겠나이까 묻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 2장 20절에 있습니다. 20절은 2장의 마지막인데 이렇게 썼어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좀 뜬금없는 답 같지 않습니까? 묘한 언어 유희 같아요. 욥과 그 친구들이 서로 입닥쳐라는 논쟁을 연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언서에서 제기되는 질문에 대한 적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욥기나 시편이라는 시문학, 지혜문학을 통해 답변을 들을 수 있다라는 암시예요. 여운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분위기가 드라마틱하게 바뀝니다. 또 특이한 것은 하나님이 동풍과 함께 오는 천둥벼락 같아요.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향해 복수의 칼을 뿌리며 창을 던지며 달려오는 전사와 같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공의를 집행해 주실까? 하도 하박국이 의심하니까 추가된 기분에 3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 하박국아 좀 기다려봐 곧 내가 가져올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하박국은 다그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하는데요. 이만큼 기다렸으면 보여주셔야죠. 왜 그리 오래 걸립니까 하나님. 당장 좀 어찌해 주세요 저 원수를.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의 이미지 자체가 하박국이 1장 2절에서부터 던진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뭡니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예, 여기도 어느 때까지리까? 있죠?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래서 얼마나 오래 기다려요? 지금 바벨론은 강도 강간 파괴 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 신정론 문제가 제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천천히 오는 중인데 의인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해. 이 모순적인 시각을 하박국은 견지는 합니다. 그러나 문제 제기는 하는 거예요. 1장 10절에 그가 앗수르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항변하는 거죠. 신정론입니다. 악의 문제, 고통의 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 제기는 바람직한 것입니다. 솔루션, 비전에 있다라고 해요. 2장 2절 3절에 비전 혹은 묵시, 거기에 답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이 솔루션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공의가 실현될 거예요. 이러한 패턴은 특히 묵시문학 장르에서 볼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날 그때까지 인내하며 참고 기다림을 강조하는 장르가 묵시문학 장르예요. 요한계시록의 아포칼립스 말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가지고 오실 심판과 공의라는 파이널 액션은 원수에게 말 그대로 재앙이 될 겁니다. 예언서를, 선지서를 대화체 혹은 노래로 채운 나훔 하박국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치열한 말다툼 욥기 예고편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애가와 시편 같은 부르짖음으로 성화시키는 유대민족의 문학적 표현을 이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본문의 정황을 벗어난 황당한 해석 줄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한 글자 한 글자에 오류가 없다고 믿으시는 분들 정말 대책 없습니다. 자식에게 피아노, 바이올린을 배워라, 발레나 미술, 조각학원에 가라, 그러한 학부모 그렇지 않으라면 무대뽀 성경 읽기에는 더더욱 탈출해야 되지 않을까요? 역사적 시대가 안 맞고 사람 이름도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헛똑똑이가 되지 맙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선지자가 아무리 외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 살려달라고 해도 그저 하나님의 답변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라는 답변뿐입니다. 잠잠해야 된다고 우리 하나님은 그저 답하실 뿐이네요. 주님, 우리가 어느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하는지요. 그러나 믿사옵기는 주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솔루션을 저희들이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솔루션, 지혜의 최고봉 십자가 예수님을 저희들이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